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의 일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말은 spirit and truth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직역을 하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가 맞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는데 그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 찾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헛수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무엘 베켓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극작가죠.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 베켓의 유명한 연극이 Waiting for Godot라는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을 보고 대학 시절에요. 나오면서 대학로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만든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유명한 사무엘 베켓의 연극이 끝나던 날. 아무도 모르시죠? 우리 식구들만 알아요. 나중에 언제 한번 들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들려드릴 텐데 그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그 내용은 고도를 계속 그 주인공들이 기다리는데 결국은 못 만나고 그냥 끝나요. 연극은 이 부조리 연극의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켓트가 그의 많은 작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 사람들은 실존주의에 입각해서 극을 전개해 나가는데 이 땅에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은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게으르고 포악하고 그런 불성실한 신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부조리 극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 베켓트의 모든 연극은 부조리 극입니다. 알베르트 까미가 동시대에 쓴 소설 중에 페스트라는 소설이 있어요. 역시 부조리 소설인데 그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은 없다. 있다 할지라도 그 신은 우리에게서 절대 타자다. 그래서 우리와는 아무 관계없는 우리와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알베르트 까미의 소설들과 시지프스의 신화라든지 이러한 단편들과 이 사무엘 베켓트의 연극들은 오늘도 브로드웨이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공연이 되어가고 있고 또 대학로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며 와 맞다 신은 없다 우리끼리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에서 지상의 낙원을 이루면서 살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떠한 한 무리는 하나님과 자기들은 관계가 있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어느 한 날을 모이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다른 많은 할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제쳐놓고 예배를 드리러 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그 주일날에 가진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살펴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에 안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기념하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주어질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주일이라고 하고 그날을 잘 지키는 자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평강을 누리고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안식을 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라스베가스에서 매주 내려오잖아요. 산타바바라에서 매주 오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놀러 가느라고 안 오고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따가 찬양을 한 곡 들려드릴 겁니다. 아,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그죠? 옛날에 그 종로에 나가면 화신극장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서지고 다른 백화점이 들어섰는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항상 크게 써붙인 글귀가 뭐냐면 쇼도 보고 영화도 보고 거기 들어가면요 조용팔, 너후나 이런 가짜들이 나와갖고 노래 한두 곡씩 불러줘요. 그게 쇼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참 좋은 교회죠 우리는. 네. 여러분 참 잘 오신 거예요. 수지 맞으신 거죠.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그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또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 구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여섯 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엉터리 같은 그 여인을 하나 만납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섯 번째 남편은 아니에요. 이 여섯 번째 사람은 동거하는 관계였고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다고요. 그 여자가 오죽 부끄러우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단 말이죠. 그 사막에서는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들은 참 바보들이라고요. 너무나 덥기 때문에 해가 뉘엿뉘엿 저갈 무렵부터 그들은 물을 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는 우물가에 이 여인 혼자 물동이를 이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부끄러운 일을 이 여인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는 대낮에 물동을 이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텐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선생님 지금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저 우물은 저렇게 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떻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줄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너희들이 먹는 이 우물은 곧 또다시 목이 마를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 그 생수를 주십시오. 다시는 내가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나에게 그 생수를 주십시오. 그런다고요. 아직 모르는 거죠. 이 여인은.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요. 그냥 엉뚱한 대답, 질문을 해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 없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넌 남편이 없다. 너는 다섯 번 결혼했었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지적해내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리아산 시온산에서 예배를 하는 게 맞다고 그러고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어떤 게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완전히 질문과 대답이 엉뚱하게 이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신약은 영화의 자막 같은 거라고요. 그렇다면 어딘가에 구약의 어딘가에 그 화면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어날 전체 구원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를 반복해 가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야기가 처음부터 전개되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두시지 않으면 지금 왜 이런 질문과 대답들이 오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시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사흘간 목이 마릅니다. 그죠? 목이 마르니까 빨리 물 달라, 물 달라. 그래서 샘물을 하나 찾았어요. 마라에 쓴 물이죠, 그게. 쓴 물을 찾았는데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물로 변해서 그들이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의 사건이 있는데 반석에서 그들이 목이 마를 때에 생수가 터져 나온다고요. 그 반석의 물과 이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다고요. 니들이 누군지 아냐? 왜 너희들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신 줄 아냐? 너희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들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남편 데려와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라고요. 네가 누군지 아냐? 거기서부터 이 복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금요일날 아주 자세히 살펴봤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잉태치 못하고 구로치 못하는 바로 너희들, 바로 그 너희들의 실존을 좀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3편에 잉태치 못하는 자들이여 찬송할지어다. 아니 애 못 낳는 게 무슨 찬송할 일입니까? 그 의미는 아 나는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군요 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인간인지 확인시키는 거. 그게 바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고기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으로 갔잖아요.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십계명,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엉뚱한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심산, 이 산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모리아산, 시온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은 겁니까?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산도 아니고 그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러면 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풀자고요. 자기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 여인에게, 바로 우리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이 말랐다라는 것보다는 너희들은 바로 생수를 마셔야 할 그러한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마름을 갖고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목마름을 끝까지 가지고 돌아가셨다고요.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께서 다 안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마른 우리들을 예수께서 지금 동일시하고 계신 거예요. 물이 필요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꺼내시기 위해서 물 좀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생수를 우리에게 먹이기 위해서 생수인 그분이 오셔서 지금 그 생수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너희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좀 알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 모리아산, 시온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그 예배도 아니고 그러면 어떠한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이 그리심산의 예배와 예루살렘의 시온산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면 그렇게 안 드리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지면서 그들은 예배할 장소인 예루살렘의 그 모리아산을 공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그 열 지파는 예배를 할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이 남유대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 두 지파로 구성된 이 남유대는 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그 시온산에다가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좀 열심히 섬겼습니까? 엉터리로 섬겼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자기들에게 메시아가 오고 이 땅에 푸른 봄달이 온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남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면서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완전히 흐트러 놓기 위해서 혼합 정책을 썼다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여기다가 섞어버렸어요. 막 섞어가지고 혼혈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유대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너희들은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허락할 리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바벨론에서 남유대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무렵에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BC 5세기경에 500년경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가서 우리가 좀 돕겠다 그런다. 그러니까 이 남유대에서 거절해요. 너희 같은 개 같은 인간들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동참할 수 없다. 이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 성전을 짓는 곳에 가서 시체들을 막 뿌려놓기도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화가 나니까 BC 400년경에 이 그리심산에다가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어버려요. 또 뭘 근거로 그 세겜 땅에다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그 세겜 땅 그리심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리고 있는데 그게 옳은 것입니까? 저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 옳은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 다 아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그렇게 드렸던 예배가 왜 예수님에게는 아니다라로 비춰졌을지 우리가 구역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힌트하고 있습니다. 12장 26절로 가겠습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북이스라엘의 왕은 배신자인 여로보암이었어요. 남유대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었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이 여로보암이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면 그들의 편이 되어서 우리에게 칼을 겨눌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주자 그래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상황이 똑같죠. 그리심산에다 그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무엇을 했는지 이 열왕기상에서 지금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놨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에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부분인 시내산, 바로 그 시내산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여호와로라 라고 똑같은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들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니까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그렇지만 이 중에 전부 다가 그 하나님을 진짜 알고 그 예수를 진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 어떤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이 땅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경고하시냐면 니네들 그런 자들 너희들은 가짜다, 아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들만 진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출애굽기 32장 4절로 가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그리심산의 예배와 이 신의 산에서 드려졌던 그러한 엉터리 예배를 딱 띄워놓고 비교하면서 이것들 다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구약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예배 드리는 너희들도 아울러 다 가짜다.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또한 가짜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하갈과 사라를 딱 또 비교해 놓으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그들을 표현한다고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계집종이 누구죠? 하갈이죠. 이스마엘의 엄마.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입니다. 낳다에서 하였으나 계집종의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스마엘은 바로 그 구약을 상징하는 저주받은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옛 언약, 하나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이라는 것은 하갈이에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그런다고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신의 산의 그 엉터리 같은 예배, 그 구약적인 예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래요.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한다.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들은 이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다른 바른 예배, 바른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루살렘과 그 신의 산을 똑같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지지 않은 구약의 모든 행위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어떤 것 살펴봤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지지 않는 그 구약의 모든 것은 죽음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다 거짓이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구약은 달려가는 것이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구약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죽이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죽이는 직분.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죽이는 직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의문은 letter, 율법이에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걸 잠깐만 복습하고 가자 말이에요. 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의문, 구약의 율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가 지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가 빠지고 너희들 지켜라, 지키면 살려줄게, 죽어라고 지키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지키는 자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죽이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딱 향해서 아, 이 예수가 그것을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그게 은혜구나 라는 게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거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새 영을 너희 안에 부어주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게 해주고 그 예수를 믿게 해주는 거, 하나님이 직접 새겨놓으시는 거, 그게 바로 새 언약이고 새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에서의 바로 이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게 바로 이 영, 새 영,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아 깨닫고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 믿음을 근거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 은혜가 뭔지 알지 못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남편 여섯이 있었던 그 엉터리 같은 존재였는지, 신의 산에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가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는지 모르면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예수를 모르고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의 그 예배, 그리심 산에서의 그 엉터리 같은 예배, 예루살렘에서의 그 예배, 오늘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너희들의 예배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건 다 꽝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근거로 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Christ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를 보았습니까? 못 봤죠. 예수님이 나를 품에 안고 율법 지키는 거 보았습니까? 못 봤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보았습니까? 못 봤죠. 살아나시는 거 보았습니까? 못 봤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근데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끔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한 무리에게.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척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여전히 지금도 죄인인데 우리는 그 예수가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 거로 전가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서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친밀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모양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냐고요. 찬양하면서도 이야 내일 렌트비 내야 되는데, 찬양하면서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말썽이야, 그러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지냐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찬양이라고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그 완벽한 찬양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그 완벽한 기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도에 관한 설교를 다섯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필요, 나의 문제 해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 앞으로 상달이 되냐면 우리는 그 예수가 한 그 기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수가 한 찬양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모여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찬양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완벽한 예수 안에서의 예배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그래서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를 산타바바라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1500불짜리 차 타고. 여러분 그게 예수를 아는 자와 예수가 없이 그냥 헐랭이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들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와 그 신의 산과 그리심 산과 그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 예배를 해야 하는데 그 예배의 내용은 어떻게 이렇게 지금 결정하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헌금하고 성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우리 몇 사람이 회의해갖고 그냥 결정한 건가요? 신약 성경에 주일날 행한 일들이 11가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을 보낸다고요. 첫 번째가 주일날 일어났던 일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여덟 번째 날, 일주일의 첫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태까지 안식일을 지키다가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주일날 예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무덤이 비어있어요. 돌아 나오는데 예수께서 딱 서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아라 그래요. 지금 만지면 안 된다. 내가 아직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간다고요. 알겠습니다. 주님 만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달려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세요. 근데 그때는 여자들이 만진다고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발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예수님은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다 오신 거예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회의를 하셨죠. 네가 내려가서 십자가를 주고 죽어라. 그리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다오. 그래야 너로부터 나오는 그 백성들은 살아날 수 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렇게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것이거든요. 부활의 몸을 갖고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 부활의 몸을. 근데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어디 뭐 산 동굴에 숨어 계셨다가 짠 나타났을까요?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놀랬지 뭐 이렇게 나타날까요? 하늘에 계셨던 거예요. 하늘에.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그 몸을 입는 거예요. 이제 그 왔다 갔다 시공을 초월하는 그 부활의 몸. 그렇지만 먹고 눈에 보이는 그 몸을 입게 될 거라고요. 그건 나중에 우리 한번 살펴보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주일날. 우리는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을 그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기쁘시죠? 하나님이 기뻐 뛰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요. 그 다음에 자 예수께서 세 번째로 주일날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었다고. 평강, 에이레네. 그 평강이 뭔지는 우리가 수요성경 공부 에베소서 시간에 너무나 자세히 살펴봤죠. 그 평강,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 안에 변치 않게 주어진 그 평강, 그 안식, 그것을 모여서 주일날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을까? 아, 그 안에 평안이 있구나, 평강이 있구나. 저 사람, 저 자식이 저렇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을, 평강을 노래하고 있을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평강,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래서 평강을 확인하는 그날. 그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일날 떡을 떼셨습니다. 성찬, 성례를 행하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0절로 갑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엠마오 마을로 두 제자가 그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내려갑니다. 낙심해가지고 야 저렇게 맥없이 죽을 줄 몰랐다. 그러면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놓고 그들에게 예수님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성찬을 행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똑같은 본문이죠. 누가복음 24장 45절로 가시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봉독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성경 봉독을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기대하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주일날 여기에. 그리고요. 여섯 번째로 주님은 주일날 제자들에게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주일날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은 뭐 나와서 전도해라 예수가 누구신지 전도해라 그 말도 있겠지만 이 말은요 주일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희들은 도대체 저렇게 해야 할 일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이면 옷 깨끗이 입고 그 졸린데 일찍 일어나서 머리 쫙 하고 화장하고 제일 좋은 옷 입고 헌금도 다리미를 다려서 자식들 손잡고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뭔가 저들은 다르다. 뭔가 그 나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 다르게 드려주고 있구나. 라는 것은 우리 주일날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골프처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소풍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로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날 그날이 바로 주일날인 것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기게 된 거라고요. 교회가. 그 성령이 하신 일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이 죄인들의 마음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세원에게 그 세영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져서 교회가 오늘날도 그 렘넌트가 남겨지고 있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게 바로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성령께서 바울에게 신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한 날도 바로 주일날이에요. 사도행전 20장 6절 보십시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레를 머물렀어요. 이레.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의 말씀을 강론한다고요. 그들은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사람들인데 주일날 말씀을 강론한단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주일날 하라고 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가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헌금하는 거예요. 열 번째로 주님께서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날도 주일날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죠? 그때에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을 직접 다 보여주셨다고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 믿음 안에서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일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물론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 주일이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주일, 주일, 매주 첫날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주의 날.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행한 일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라.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그날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너희들은 기대하며 기념하며 소망해라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청렴하고 결백하고 착하고 순둥이 같은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업적을 이루어내놓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셔서 청렴하고 결백하고 순둥이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 자들이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드려지는 것은 계속해서 그리심산의 금송아지, 시내산의 금송아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 자기가 믿는 것은 내 배, 그들인 그들을 우리는 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예배는 난 안 받는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주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몇십 년간 드렸는데 나를 모르다뇨.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예수를 배우셔야죠. 공부하셔야죠. 성경을 읽으셔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길,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예수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깨닫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들 한다고요. 한 번도 안 빼먹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주일날 하루 달랑 와가지고 진도가 다르니까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막 헷갈려요. 이거 이 얘기 분명히 해줬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해줘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에게는 또 미안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테이프나 CD를 사셔서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인지 밝히 좀 아시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 그날을 좀 소망하자 말입니다. 우리 서문화 교회에서만큼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